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교회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늘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새 미소사 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이직교회 12주년을 맞이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분주하게 세상 속에 섞여 살고 있지는 않는지, 늘 부족하고 끝없이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하고 주님만이 나의 목자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결단을 매일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 우리부터 이 어둠 속에서 깨어 일어나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신앙 고백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주 하나님 발 아래 우리 모든 걱정과 근심을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 되라 하셨습니다. 지난 12회 시간을 통하여 베이직 교회됨이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며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품는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끄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여 이 교회됨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으로 누리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아는, 깨달은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함과 불안함과 부족함에 시달리는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을 뿐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 정말 푸른 들녘에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놀라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각 사람을 삶의 자리에서 불러내셔서 이렇게 귀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구별된 교회됨을 지키게 하시고, 구별된 삶의 흔적들이 향기가 되게 하시고, 구별된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의 꿈과 비전과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지순례 얘기를 해서 조금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분도 계시겠지만, 코로나 전에는 몇 번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다녔는데, 이렇게 이제 뭐 예루살렘, 갈릴리 이쪽으로 다니는 이제 정통적인 코스가 있고, 또 출애굽 코스가 있고, 소아시아를 도는 코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던 소아시아 지역을 도는 코스가 있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이란 게 지금 튀르키예를 말하죠. 그 전에 터키라고 불렀었는데, 거기를 가게 되면은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 장소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게 돼요. 첫째, 하나는 그 에베소를 가게 되면은 원형 극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당시에 기반 시설들이 아직 흔적이 남아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저희는 그 감동적인 건 이른바 두란노 서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는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마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른바 갑바도기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갑바도기아에서 그 대린구유 동굴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데, 이른바 지하교회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훨씬 BC 훨씬 전부터 그 동굴이 있긴 했었는데, 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그리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동굴을 이룬 거예요. 지하에 무려 2만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도시를 만든 겁니다. 정말 개미 굴처럼 파놨어요. 무려 지하 18층 깊이로 내려가는데 가장 깊은 곳은 지하 85m까지 파들어갔어요. 하기야 뭐 2만 명 그런 사람들이 살려면 그런 기반 시설들을 갖춰야겠죠. 끝까지 못 내려갑니다. 얼마나 이렇게 좁고 협착한지 안내자가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가요. 그런 두려운 곳을 가게 되는데 심약한 사람들은 못 오게 합니다. 들어가서 못 나와요. 기절해요. 그 좁은 곳에서 학교를 만들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침례탕이 있고, 그곳에 병원이 있고, 모든 시설들이 그 안에 있어요. 햇빛 한번 보지 않고 그곳 동굴에서 태어나서 동굴에서 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기? 환기는 우물을 위장한 몇 곳에 공기가 통하는 곳이 있어요. 그 인상은 너무 강렬해서 정말 지금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예요. 그게 교회였습니다. 지하교회였어요. 교회가 무엇이건데 그렇게 지하에 들어가서 평생 햇빛 한번 못 보고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었을까? 정말 참 신비하죠. 로마로 오게 되면은 이른바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것도 놀라워요. 유명한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세인트 칼릭투스라는 카타콤도 있고 도미틸라라는 카타콤도 있는데 로마에만 한 60여 개 카타콤이 있어요. 긴 거는 20km 정도입니다. 지하 무덤 위에 무덤. 그 지하 무덤 양쪽에 벽을 파서 순교자들을 이렇게 거기에 안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소리도 크게 못 냈습니다. 참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면 벽 양쪽에 로쿨루스라는 이런 틈바구기가 있는데 거기에 수천 명의 순교자들의 관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밀어넣는 직사각형의 틈 가운데 적어도 300년간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숨 죽여서, 소리 죽여서. 어떻게 그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 이런 교회로 변천했을까요? 저는 그 지하교회를 보면서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정말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어떤 음부의 권세도 내 교회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권세도 흔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가시아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이 교회가 신약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을 뜻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call out, 불러낸 거예요. 어디서?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서는 교회가 딱 두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 이 말씀을 쓰셨어요. 교회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한번 쓰시고 다시 한번 16장 18절 넘어서 18장 17절에 보면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가 지역이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요. 자꾸 죄를 지으면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합니까? 교회에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이 형제가 자꾸 죄를 지으니까 단 두세 사람에게만 말을 해서는 안 들으니까 교회에 말하라. 교회 공동체에 말하라. 함께 예배드리는 그 공동체 전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는 교회 두 번째 용례, 예수님께서 쓰신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사도행전으로 가게 되면은 스데반이 쓰는 굉장히 이상한 용어하고 겹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저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7장에 보면은 몇 절인가? 갑자기 안 보이네. 7장 이게 3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모세 얘기를 하면서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 죽죠. 이 사람이 시내산에서 천사들이 얘기하는 걸 조상들과 함께,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특이한 표현이죠. 광야 교회란 그럼 무엇을 말하겠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불렀어요. 카할. 회중, 어셈블리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그 회중들이 곧 스데반의 표현에 대해서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니까 교회 첫 용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주의적 시스템 속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러내셔서 광야 교회가 되게 하셨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몇몇 사람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내 교회를 만들겠다고 이루겠다고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받았던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박해가 있어요. 초대 교회사를 보면은 읽기가 부담스러울 만큼 끔찍한 순교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이들 8명과 함께 엄마가 같이 순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애들아 울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곧 우리는 천국에서 만난다. 교회가 무엇이건데 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순교를 대담하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상상도 이해도 가지 않아요. 뭐가 교회길래 그랬을까요? 뭐. 우리는 그런 이 예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30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림구의 지하 동굴 교회, 로마의 카타콤 교회. 늘 죽음과 함께 있었던 교회. 그러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교회. 그런 교회가 로마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뭘로 싸웠는데? 뭘로 싸우기는 뭘 싸워요? 그냥 죽기만 했는데, 순교만 했는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했더니,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았더니 그 사람들한테 로마 황제가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D 313년, 318년?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기독교가 공인을 됩니다. 인정하는 종교가 돼요. 지하에 있던 종교들, 이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칙령,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서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80년에 놀랍게도 이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됩니다. 이 국교로 선포됐다는 뜻은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로 기독교가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 1세 때입니다. 313년에 공인된 기독교가 380년에 유일한 종교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국교가 되면서 순식간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들을 교인으로 포괄하는 엄청난 규모로 확대가 되죠. 그냥 단순히 동굴에서 몇몇 사람이 숨어서 예배드리던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건물들이 필요한 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황제가 내가 기독교더라고 말하는 순간 10%도 안 되던 크리스천의 숫자가 90%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더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죠. 그렇게 갑자기 10%에서 90%로 폭증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진짜 크리스천 예수를 알고 믿었는지는 모르죠. 통계가 없으니.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 이후로 기독교는 급속히 팽창하면서 중세 암흑기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암흑기가 왔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로만 캐토릭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것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예요. 상상도 못할 부패와 타락이 일어납니다. 종교 권력은 세상 정치 권력을 압도하는 권력이 되었어요. 로마 교황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왕관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상한 모습으로 기형적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갑자기 공룡처럼 커지면서 교회는 그야말로 거대한 제도가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 거대한 제도, 그 제도를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걸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사람과 조지 바나라는 사람이 쓴 둘이서 공저한 책을 보면 이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이교도가 되었다라고 규정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 크리스톨로지에 근거한 예수님의 근거한 복음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페이건 크리스천이티라고 이름 붙입니다. 이교도가 된 기독교입니다. 이교화된 기독교가 된 것이죠.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로만 캐톨릭을 더 이상 보고 둘 수 없다고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비텐부르크 성당에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은 시작이 됐지만 수많은 개혁 종교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로만 캐톨릭을 조금 더 슬림화하는 데 일조를 했겠지만 제도로서의 기독교는 그 형상과 골격을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내려온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말할 때 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진력했는지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제도가 된 이 기독교에 어떻게 보면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인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단도 교파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국교가 되면서 수많은 건물 안에 갇힌 종교가 되고 말았지만 한 번도 복음은 건물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가 된 종교 속에 갇혀진 하나님을 구출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별명이 라이언 일병입니다. 모든 종교는 세 가지를 가져야 종교입니다. 첫째는 성전이에요. 템플. 얼마나 큰 사원들이 있습니까? 무슬림 사원을 제가 몇 군데 가보고 입이 쩍쩍 벌어져요. 20만이 들어가는 사원도 있습니다. 두바이에 있는 모스크는 샨델리에 하나가 뭐 수십억이에요. 통으로 짠 양탄자 하나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성전이 필요한 게 종교예요, 종교. 그럼 그 큰 종교일수록 그 큰 성전이 필요하고 그 큰 성전을 유지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관리자들이 있어야죠. 관리자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이라고 부르죠. 프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마치 영매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 같대. 신과 좀 직통하는 사람들 같대.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든 미디엄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신에게 나아갈 때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구약시대에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꼭 제물을 가지고 갔어야 합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종교의 3대 요소를 차례차례 깨뜨리십니다. 첫째는 성전을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성전을 부인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시리라. 본인이 부활하심으로 성전이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내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너희들에게 각자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터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은 이제 나 있는 거처로 올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분은 우리하고 동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동거하다가 우리를 데려가셔서 그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함께 사는 걸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종교 제도가 아니라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분은 사도 요한에게 이제 내 어머니다, 마리아는 너의 어머니다라고 넘겨주세요.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는 어머님, 요한이 이제는 아들입니다. 나는 갑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집단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제사장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에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있는 모든 영매들은 강도요 절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원 입구에, 산 입구에, 절경 입구에 매표소 하나 세워놓고 누구나 들어가는 사람 그냥 올라가면 되지 왜 매표소는 만들어놓고 돈 입장료를 내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종교기관에 들어가면 반드시 입장료를 지불해야 됩니다. 입장료를 많이 내면 비즈니스 클래스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많은 입장료를 내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구제를 하면 마치 퍼스트 클래스에 올라가는 것처럼 종교는 끊임없는 제도를 고안해내겠죠. 수많은 직급이 생기겠죠. 하이어레키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 제도의 제사장 클래스는 하이어레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이어레키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좀 더 자주 데리고 다니는 게 있지만 야 베드로 너는 수석이야 알겠어 수석 요한 너는 차석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아들 작은아들을 서열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연약한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어린 자녀를 더 많이 베푸는 것 그게 가족이듯이 늘 교회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재해왔고 그 교회 공동체는 늘 연약한 사람들을 품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노예가 60%였어요.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생각이 없는 개념이지만은 놀랍게도 함께 할 수 없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함께 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드렸고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건 가족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종교는 언제든지 우리의 숨을 질식시키는 것으로 확장되어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끝없이 요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사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종교의 경지로 가면 제자리 돌아오는 겁니다. 제가 비밀을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가장 깨달은 사람의 개성이 뭐냐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 오면 제대로 된 겁니다. 대개는 제자리 못 돌아옵니다. 영원히 방황합니다. 방황한 게 아까워서 남을 끌고 갑니다. 방황하는 게 힘들어서 남 또 데려갑니다. 여러분 종교의 덫에 걸리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마저도 이단들은 종교로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서 실족케 하는지 몰라요. 영혼의 노략질이죠. 함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세계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 두셨고 성경이 각자의 손에 들려서 여러분들은 영적 분별력의 기준 잣대를 갖게 된 것이죠. 여기 충분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 충분합니다. 사복음서면 충분한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이 말씀 위에 세우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이 되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공생애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더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성령이다.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다. 그게 곧 조의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으로 잉태됩니다.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을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거듭나면은 여러분 전혀 다른 인격이 이 안에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인격들의 연합체, 공동체를 우리는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 새로운 인류는 옛 인류와는 전혀 구별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 놀랍게도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빚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분으로 해서 새롭게 탄생된 교회는 여러분 그냥 가족이에요. 가족. 큰 가족입니다. 교회는 큰 패밀리예요. 가족은 작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불러내셨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왔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주인 될 수 없는 것이 교회고 사람이 운영할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회계 감사 결산 예산 짜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40년 결혼 생활하면서 제일 잘한 게 아내한테 단 한 번도 회계 감사를 안 한 겁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돈 어디 썼냐? 그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가 되고 나서 본인이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한번 부름받고 나서 그는 바로 교회가 된 겁니다. 물론 눈이 멀지요.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 함으로써 그는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이 그의 눈을 다시 띄우고 나자 그는 교회로서의 걸음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잠시 들렀다가 안디옥에 가서 나중에 교회가 됩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파송받습니다. 그가 파송받았기 때문에 가서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를 가건 뭐 아테네를 가건 어디를 가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그 교회는 생명이 잉태되는 생명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교회 때문에 기도하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제도 때문에 고민한 게 아니에요. 건물 때문에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기도한 것이고 사람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사람 때문에 끝까지 그는 사랑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란 무엇입니까? 무슨 뭐 베이직교회 무슨 교회 이걸 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기도한다 이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까닭입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무슨 이름 붙이는 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이름은 왜 붙였는지 아시죠? 베이직 교회라는 게. 그냥 가족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에요. 그죠?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9절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뭔데 교회가 뭔데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까? 교회는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해산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세우는 것,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해산하는 겁니다. 생명을 해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도는 만들고 제도는 세우는 것이지만은 교회는 생명 공동체요. 그 생명은 잉태되고 해산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 바울의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니 교회가 박해받는 걸 보고는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건물의 벽에 구멍이 나서 웁니까? 십자가가 떨어져서 웁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성도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린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면, 교회가 되면, 그 공동체가 되면, 진짜 가족이 되면 누구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누구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교회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일 때는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교회 때문에 아파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교회 때문에 울고 교회 때문에 웃고 교회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알게 되는 것은 그분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잊지 말도록 기록한 책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책에 가면은 교회가 변질되는 것에 대한 주님의 이렇게 슬픔과 근심이 나타납니다.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교회,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 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질해 갈 때 그분께서는 그걸 버려두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책망할 게 있는데 뭐라 그래요? 왜 건물 안 짓니? 왜 자꾸 사람들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니?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첫 사랑을 버렸니? 왜 사랑하는 관계가 지금 이렇게 희미해졌니? 사랑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칭찬받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당부하세요.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상처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려움이 올 거라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겪더라도 인내하면, 견디면, 환난을 면해달라고 기도해봐야 환난이 면해지지 않아요. 환난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환난보다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짐 늘리지 마십시오. 현명한 나그네는 짐 늘리지 않습니다. 가방 점점 줄입니다. 인생 떠나갈 때 되면 짐 줄이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사랑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한 것만 갖고 갑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듯이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함까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곧 교회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교회는 미적지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대충대충 사는 곳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곳입니다. 인생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 남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돈 좀 남아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종교 취미생활이에요. 우리가 가족이 되면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가족 삼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대충대충 사랑하겠습니까? 하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교회 위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십자가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분의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여 교회는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교회는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빚어질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제자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자도는 제자 훈련을 위해서 세운 지침이 아닙니다. 제자도는 교회가 되는 주님의 놀라운 우리의 권면이에요. 첫째, 기억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참 내 제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는 어떤 그 공동체입니까? 왜 이 땅에 교회라야 합니까? 교회만이 진리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교회만이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가야 자유롭습니까? 어떤 직장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뭘 여러분들이 가져야 자유롭습니까? 돈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들 걱정거리 늘어납니다. 권력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합니다. 인기 있으면 있을수록 발만 둥둥 떠 있어서 더 불안합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을 평안하게 합니까? 뭐가 여러분을 진리 위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여러분들을 진리 위해서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만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요,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열매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교가 죽으라고 말합니까? 어떤 종교가 자기 소멸을 기도하라고 말합니까? 모든 종교가 자기 성취를 말할 때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내가 죽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목적과 기회는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을 기회이기 때문에 유일한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숨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영생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썩어져 죽는 하늘의 밀알이 되어야 죽지 않는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뜻이고, 우리가 이 목숨을 드려야, 이 목숨을 하찮게 여겨야, 그래야 여러분 주의 목숨으로, 주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일하십시오. 두 가지 다 못 가집니다. 세상도 가지고 주님도 못 가집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는 주님 따라왔다가 쓸쓸히 돌아가고 맙니다. 내 가진 것 다 팔아주고 나를 따라라는 말씀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는 영영 돌아서고 말지요. 그는 진리 앞에서 돌아선 사람입니다.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지만은 진리 앞에서 돌이키고 맙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돌이키지만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로 길을 돌이켰다면 끝까지 이 길 경주할 마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다가 멈추지 마십시오. 가다가 돌아보지 마십시오. 가다가 돌아오면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소금기둥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끝까지 가는 이유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가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스크럼 짜고 같이 가자, 같이 저분께로 가자,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홀로 못 갑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어주셨습니다. 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는 놀랍게도 저들도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 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디를 가야 하나입니까? 세상에 어디를 가야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 다른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 한 이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신비입니다. 교회 능력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빛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한테 뒤집히는 교회가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 되게 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세상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에서 나오라고 불러낸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향하여 세상 것들을 구하고 세상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 것들을 달라고 보채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그런 어리석은 모습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졸업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참된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세상의 긍휼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 주께서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굳건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 주께로 올려드리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교회라야 합니까?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의 주님 대신 놀라운 예수님께 내 인생 의탁하느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바울이 육신의 원의로 돼,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에 져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선포하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좀 마음 내키면 따라가는 팬이 아니라 내 인생의 기준 온전히 주님으로 바꿔놓은 제자가 되게 하셔서 일평생 주님 따라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생의 입구에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영원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듭난 교회가 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참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진정한 이 시대 교회 위해,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